자, 마지막 강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제 이전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어떤 영역의 관점, 영역의 개념과 통치의 개념이 같이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거는 또 어떤 각도로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그 천국이라고 할때그 영역의 개념이면서 미래적인 성격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인 성격이라고 하고, 지금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통치의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또 현재의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는 영역의 개념과 통치의 개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적인 성격과 현재적인 성격이 공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래적인 성격에도 우리가 당연히 죽어서 천국을 가야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고, 또 이제 해야 되지만, 동시에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안에서도 동시에 이제 순종해야 될 이런 일들이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통치의 개념과 영역의 개념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실체되신 그리스도를 알았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인 성격과 현재적인 성격의 이런 역동성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올바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 속에는 크게 두 가지로 미래적인 성격과 현재적인 성격이 동시에 강조되고 있는데, 미래적인 성격, 앞으로 파루시아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마귀가 완전히 파멸을 당하고 심판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구별되게 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메시아적 잔치에 참여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다. 이거는 설명인데요. 성경을 바탕으로 보면 밑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마귀가 완전히 파멸을 당하고, 누가복음 13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이렇게 엄연하게 구별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서 설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적인 성격의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가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엄연한 이렇게 의인과 죄인의 어떤 구분이 확연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인 성격이에요. 미래에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러한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한 소망이 현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현재의 고난을 참고 또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그것에 대한 강한 소망이 이런 힘을 공급해 준다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그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죽어서 내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힘든 거좀 찾고 이겨내고 버텨내고 막 새로운 어떤 그것을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강력한 힘이 공급되어지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소망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적인 어떤 성격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분명히 도래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다고 선포하였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립하는 사역으로 분명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미래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의 나라의 도래를 고대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활동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에서 순종하고 헌신한 일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틀림없이 미래적인 어떤 우리가 가야 될 천국 그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너무나 강력한 소망이 오늘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또 경험하게 하고 그걸 극복하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예전에는 우리는 이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것도 맞지만 동시에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지금 임한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지금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통치가 임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란 그러죠. 그러니까 미래적인 성격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강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이 현재의 어떤 고난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고 하면 동시에 현재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 통치로 하나님께서 통치로 주권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순종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게 되면 너무나 당연하게 일어나는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이 내일 주일 본문이거든요. 여기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게 현재적인 성격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또 특별한 어떤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내일 조금 더 깊이 이게 풀긴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때 깊이 풀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조금 정리해보면 영역의 개념도 있고 통치의 개념도 있습니다. 이걸 다른 각도로 설명하면 미래적인 성격도 있고 현재적인 성격도 있다는 거죠. 이게 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너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일어나는가? 예를 들면 우리에게 얼만큼 유산이 많이 떨어졌냐? 이제 그것이 확인하는 차원이에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미래에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대비하면서 이 땅에서 삶이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상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 그것에 대한 강력한 소망 때문에 더 미래를 준비하게 되고 또 오늘 힘들어도 참게 되고 견디게 되고 이런 힘을 공급을 받는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소망이.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현재에도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로 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성격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 순종함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즉 얘기하자면 미래적인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망으로 살고 지금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서는 우리가 순종함으로 살고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둘 다 굉장히 힘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늘 이렇게 지금은 힘들지만 미래에 천국 가게 될 거야. 그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 그게 과거에 우리의 어떤 조상들이 섬기던 어떤 그런 개념인데 맞습니다. 그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그 정도로 부족하지 않아요. 미래에 갈 거니까 지금 참아라. 그건 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해버린 겁니다. 미래적인 성격은 소망으로 품으면 된다고 하시면 현재적인 성격의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는 즉 하나님 통치이기 때문에 그 통치의 순종함으로 산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당연한 삶입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신앙적으로 어려운 얘기인데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얘기를 좀 어렵게 들려졌을 뿐이지 실제 하나하나가 우리의 축복이거든요. 이게 메시아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자체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성취이신 그 메시아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사실은 너희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놀랍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 하나 찾아내서 그 찾아낸 축복을 하나하나씩 누려야 될 어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영역의 개념으로 갈 그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힘든 거 어려운 거 참고 견디면서 강한 힘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지금 일어난 우리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통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순종함을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해되어졌을 때 소망과 순종이 같이 한꺼번에 정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왕 대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헌신으로 이 은혜에 응답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경험은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추상적인 희망이 아니라 구체적인 소망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해줍니다. 그래서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가 오히려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입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이 표현은 오늘날 교회에게, 뭐 오타가 났는데요. 교회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자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자들의 교제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체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들이 모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모이고 그들의 교제가 그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각이 이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졌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누리는 자들이 모여있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누리는 것이 각각 다를 거기 때문에 더 풍성해지게 되고 더 확립하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데 가장 큰 공동체로서의 그 교회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 자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가장 선명하게 펼쳐낼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는 모이면 모일수록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하나님 나라가 더욱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로 교회가 건강하냐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않을 때는 모이면 모일수록 서로 이렇게 같이 힘 빠지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도전이 되기보다는 같이 힘이 빠지지만 각각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의미를 아는 자들이 모이게 됐을 때 이것은 더욱 풍성해지고 예, 더욱 확고하게 확립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이렇게 교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어떤 제가 하나님 나라는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를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통치하신다고 얘기할 때 그 통치를 받는 백성에 있어서 제1요건은 순종입니다. 다른 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통치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이게 사실은 전부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역사가 딴 게 아니라 주님은 통치하시려고 그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일들이 사실은 인간의 역사 전체를 전복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내가 좀 성질이 그래서 못돼서 아니면 뭐 외골수라서 내가 순종을 잘 못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성질이나 아니면 환경의 영향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류사 전체를 전복시킬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데 그것에 딱 반대해서 서는 듯한 일들이 바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순종을 원래 잘 못해요. 내가 뭐 말 잘 들을지 몰라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예전에는 지금은 조금 많이 문화가 됐지만 예전에는 왼손잡이들이 잘 대접을 못 받았잖아요. 왼손으로 밥 먹고 하면 뭐 어른들이 야단치고 했었잖아요. 지금은 좀 자율성이 주어졌지만 모든 사람들이 오른손 쓰는데 왼손으로 써. 제가 이제 왼손으로 글 쓰는 사람 봤거든요. 야, 신기하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막 쓰는데, 글을 잘 써요. 보니까 외국 사람인데, 잘 쓰더라고. 그것도 매력이 있는데, 예전에 매력이 있다고 생각지 않았고, 이게 뭔가 모자란 인간으로 취급받았어. 예전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세가 있는데, 그것에 반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을 절대로 우습게 여기면 안 되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엄연하게 이미 하나님 형상으로 주신 바 되었지만 심각하게 타락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망각이 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예 망각될 정도로 우리는 심각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분명히 창조주가 계시다고 알고 있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창조주이시고 우리 주인이신, 심지어 뭐 말끝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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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도 수시로 기도하고 수시로 얘기하지만 매 순간 나의 주인이 계심을 인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얘기거든요. 왜 그러면 전부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잖아요. 기도할 때는 주님이 있고 밥 먹을 때는 주님이 있는데 실제로 그 주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우리가 우리를 통치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져본다고 하면 금방 답이 돌아올 겁니다. 이 정도로 망가졌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통치자가 계시고 나의 주인이 계시다. 나의 주인이 계시다. 그 주인이 창조주라고 생각한다면 대부분의 걱정은 우리가 사라질 겁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불안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보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앙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도 문제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통치자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내 모든 곳에 뿌리 내리지 않기 때문에 나와지는 것이 걱정이고 불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만이라도 우리의 주가 계시고 우리 성경에 약 7,000번 정도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통치자를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 주인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될 때 그것에 대해서 의지가 아니라 당연한 반응으로 순종이 나온 겁니다. 인정이 될 때 순종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인정이 되지 않을 때 순종은 참으로 힘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못 돼요. 안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냐면 그분에게 엎드리는 일이 벌어진, 순종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순종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보여질 때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발견되어지고 믿으실 때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절대로 우리 개인의 어떤 육신 아니면 뭐 이 시대의 흐름 아니면 뭐 인류사의 당연한 아닙니다. 이거는 모든 것을 전복시키는 거예요. 인정이 될 때 그 하나님이 정확하게 믿어질 때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인생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불순종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들고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참으로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끝나지 않고 이 하나님 나라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까지 우리 삶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자체 되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고 우리가 메시아와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소유하고 받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순종이라고 합니다. 이 순종은 100% 우리의 통치자를 인정할 때,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될 때, 믿으실 때 그때 할 수 있는 당연한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순종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고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반드시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도록 나에게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더욱 강력하게 나에게 가까이 오시고 또 발견되어지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칼빈이 하신 이렇게 100%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참고할 부분들은 많습니다. 칼빈이 제가 알기로는 요한계시록 주석 거의 안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건 다 다루면서 이제 칼빈이 하신 것 중에 그런 거는 성경이 많이 말하는 것을 많이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하고 성경이 말을 닫는 곳은 하지 마라. 성경 그대로 해라라고 가장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성경에서 6,800번 이상 주라고 하는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크다는 얘기예요. 주며 왕이시며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그 정도로 많이 했다는 것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복잡한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계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계시다. 내 안에 계시고 전 우주적인 통치자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매 순간 인정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의 순종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순종과 주님의 인정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함과 순종함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반드시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내 주인이라고 인정이 될 때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는 그분을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순종하는, 순종한다고 할 때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한다는 거거든요. 내 계산과 다를지라도 순종한다는 거거든요. 그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혼하지 말고 여기서 살아. 공동체로 원룸 가지고 월급도 없어. 막 살아라고 얘기할 때 우리 중에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가정 다 버리고 와. 심지어는 신학교 다니는 4학년 졸업할 이제 몇 개월 후면 졸업하는데 너 신학 그만두고 와. 이랬을 때 왔어요. 저 그러고 있다니까. 그래서 야,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물론 뭐 올바른 거나 정상적인 거나 합리적인 건 아닙니다. 근데 배울 게 뭐냐면 순종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을 쳐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하면 나는 모든 거 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런 건 좀 배울 게 우리 가운데 틀림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한계를 너무나 많이 우리가 결정하고 있거든. 나는 여기까지만 순종해요. 이게 우리 가운데 깔려 있어요. 예, 저는 여기까지 갈게요. 예, 저는 여기까지만입니다. 더 이상은 넘어오지 마세요. 더 이상은 요구하지 마세요. 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벽이 무너지지 않으면 결국 전부 내가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일어나고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 메시아를 받았습니다.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미래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이 되었고 지금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미래적인 하나님을 강력하게 소망할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나라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다른 것으로 해석한다고 할 때 딴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 통치자를 인정한 것이 내가 순종하는 것하고 같이 간다는 거죠. 그 통치자이신 나의 주인이신 그분을 인정할 때 내가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딴 게 없습니다. 그분을 인정하게 될 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 아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게 이제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통치의 기초가 통치의 기본 원리가 결국 메시아를 통해서 실현되잖아요. 정의와 공의의 실체가 메시아라고 얘기했고 그 정의와 공의의 실체이신 메시아를 통과하면서 정의와 공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왕이면서 종으로 섬기는 요런 것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말을 함축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과 또 하나는 처음부터 왕이었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왕이었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대리 통치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통치자였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고 통치자로서의 삶을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사무엘상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사무엘상 8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6절 7절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백성들이 이걸 요구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이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다른 이방 민족처럼 왕을 구하는구나. 사무엘이 너무 마음 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백성들이 나를 버린 것이고 나로 하여금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다. 이게 이제 백성들의 요구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내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존재였다는 거죠. 인간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동시에 피조물인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대리통치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두 가지를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구현해내는 이런 삶에 실패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치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 것은 예수님의 그 통치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원래 주어진 어떤 축복의 통치를 구현해내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내는 하나님 통치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역해낼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야만 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고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은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통치가 착취로 변했고 각종 관계의 왜곡과 파괴를 낳았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고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됐다는 얘기고 당시에 동시에 다시 한번 왕의 신분을 회복했다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밥 많이 먹고 날 따뜻하기 때문에 지금 새벽부터 출발해가지고 이제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 막 밥이 졸립니다. 근데 결론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 뭐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 얘기하다가 꾹 졸아가지고 그래서 어쨌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하나님 통치 하나님 나라 드러났고 하나님 나라 통치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걸 놓치면 이게 좋은 얘기 들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얘기 들을 여기 온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 얘기가 결론이 나셔야 됩니다. 예, 30분만 참으시옵소서. 예언계시록 22장 3절부터 5절을 보시면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신분이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주어졌습니다. 자, 이미 주어진 우리가 이제 왕이 됐단 말이에요. 이 왕인 우리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결론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이곳에 와 있다.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실현은 미래에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이곳에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다. 앞으로 올 새하늘과 새 땅의 질서는 지금과는 판이하게 다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질서에게 어떤 폐기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과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폐기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어떤 갱신으로 이해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후쿠마라고 하는 신학자가 지적했듯이 현세와 내세 사이에는 분명히 이어질 수 없는 불연속성이 있지만 또 이어지는 연속성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의 삶이 내세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오늘과 내세가 분명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하지만 판이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연속성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오늘의 삶이 그 미래에 내에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로는 연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이 땅의 삶과 천국은 분명히 연속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삶에서의 어떤 행동들이 미래에 내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부분에서 연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정치, 사회, 문화 및 교육 영역에서의 노력이 사실은 가치가 있다.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 표현하기를 통치적 하나님 형상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형상 안에 통치가 있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동력하는 영광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에 동력한 영광을 누리는 것이 어떤 말이냐? 그냥 쉽게 왕으로서 종로로 다는, 왕으로서 같이 더욱 섬기는 예수님의 어떤 통치 방법처럼 우리가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왕이면서 종로로 다는 신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에, 예수님의 통치에 동력을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지금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적인 요소인 왕노릇은 하나님의 형상 속에 왕노릇이 왕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녹아져 있는데 그 왕노릇은 어떻게 구현되느냐? 종노릇으로 구현됩니다. 이게 말장난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왕이면서 종으로 사는 것이 주님의 모습이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통치 방법이었어요. 그 통치 방법에 우리로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었던 그 통치가 지금 어떻게 드러나야 되냐면 내가 왕이지만 종으로서 드러나야 한다 이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군림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통치하도록 만드셨다. 하나님은 군림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통치하도록 만드셨다. 그 통치의 밑바탕에는 사랑의 동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아까 읽었던 것에 보면 왕노릇이라는 단어와 섬길 것이다.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같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왕노릇 한다는 것은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정의했을 때 그것이 전부 전인적인 부분에서의 회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자체도 이렇게 전인적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 구현해놔야 된다는 거죠. 머리나 이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왕으로서 종로로 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 9장을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 9장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수준이 높은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뭐 신학적이다, 신학적이지 않다 이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그 정도로 지금 계속 깊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로 조금 평상시에 듣지 못하는 단어고 이해하기 조금 힘들 수 있어도 복음이 얼마나 광대한가에 대해서 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조금 기도하면서 또 듣고 해보시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익함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히브리 9장 14절을 우리가 조금 늘 봐왔던 어떤 그 구절인데 약간 다른 각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 그리스도의 피가 뭐하게 하냐면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그리스도의 피가 하는 일이 뭐냐면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섬김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냐면 우리의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이 피가 준다는 거죠. 이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당연히 죽은 것에서 삶으로 생명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지 않고 끊임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이 원동력이 그 피라는 거죠. 피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두 가지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일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목은 순종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대목은 섬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왕의 종노릇이라고 하는 부분을 섬김을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 두 번째 포커스는 섬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우리끼리의 얘기입니다. 우리끼리. 우리가 대부분 그래도 이들 중에 상당수는 같은 길을 걸어왔어요. 그 길이 좋은 길인지 안 좋은 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같은 길을 걸어오면서 그 길에서 우리가 뭘 잃어버렸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오면서 제가 볼 때 그 길을 걸어오는 중에 분명히 좋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무너진 게 너무 많아요. 무너진 게. 무너진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의 종과 평신도의 관계가 무너졌어요. 그 길을 걸어오면서. 개인적으로는 그게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눈에 보이는 주의 종을 섬기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는가. 그리고 교육자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무너졌어요. 그건 우리가 그 길을 걸어오면서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올바르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올바르지 않습니다. 바울과 루디아의 관계, 바울과 브리스카 부부의 관계를 보면 주의 종과 중직자, 주의 종과 성도들의 관계가 나와져 있습니다. 이걸 추구해야 돼요. 그리고 바울과 그 밑에 수많은 교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그 뭐 그래도 괜찮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놓친 것 같아요. 또 놓친 것이 굉장히 많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 길을 걸어오면서 내가 복음을 아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놓친 것 같아요.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게 뭘 덜 중요하다 이러면서 많은 것들을 너무나 치부했던 것 같습니다. 예컨대 뭐 구제도 마찬가지고 뭐 헌신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사실 교회 안에 은밀하게 존재하고 있었는데 비교적 이게 괜찮고 이게 더 괜찮고 이게 조금 뭐 이건 해도 되고 말아야 되고 하면서 사실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보통 기존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표현도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뭐 이렇게 저 아프리카 후원도 하고 뭐 이렇게 또 뭐 바퍼 하는데 뭐 좀 도와주고 하는데 우리는 뭐 다 정지하잖아요. 뭐 구제가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 전부 등한시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좋은 것들인데 복음으로 해석하면 좋은 것들인데 싹싹싹싹싹싹싹 잘라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복음만 남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복음을 부여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는 듯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얘기하자면 정말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섬기는 부분에 왕이면서 종노릇하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실제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나는 복음 말고 너는 모르고 라고 하는 각도를 가지고 정지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도려내는 데 익숙하지 이 복음을 가지고 왕으로서 내가 이 복음으로 진실로 왕이 됐다. 왕의 어떤 신분을 회복했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세족식에서 가장 그 부분이 많이 드러나잖아요. 스스로 종노릇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게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오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뭐 틀리진 않았고 그 다음에 뭐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어떤 역사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쯤 우리를 되돌아보니까 전 세계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 가지고 되돌아보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빠르게 달려오다 보니까 놓친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 이렇게 그 교육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다가 결국 자녀의 어떤 시간을 뭐 할애하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놀아주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문제되는 그 가정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마치 좀 그런 것 같아요. 진실로 중요한 것들이 분명히 성경에 언급되어 있고 유유하게 진리로 흐르고 있는데 우리는 복음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그 공식 중에 겨우 몇 가지를 습득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너무나 아낌없이 우리 스스로의 칼로 차단한 것 같아요. 처단한 듯한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비교적으로 타인들에 비해서 우리는 복음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경험치나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를 이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성경에서 복음 받은 자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 진실로 맞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이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종으로 타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얘기를 하셨고 그런 삶을 사셨고 하나님 나라를 받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 통치자를 인정한다면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이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고 정말 인정한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회복이 됐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통치라고 하는 개념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통치에 순종해야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통치를 구현해내야 됩니다. 실현해내야 돼요. 이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속에서 실현해내서 세상을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내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섬김이라는 방법이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왕으로서 종으로 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그 섬김의 대상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교제 속에서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심지어는 피조세계 속에 모든 것을 왜 그러냐면 주께서 만유를 상대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만유를 상대로 해서 통치하라는 거예요. 군림이 아니라 통치하라는 거예요. 그 통치의 방법이 사랑의 동기가 되고 그 통치의 방법이 섬기라고 해요. 섬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그동안 이제 복음을 가지고 뭐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들을 살려내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좋은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해야 될 일인데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자는 거죠. 불교 중에도 소승불교가 있고 대승불교가 있다고 합니다. 개인의 구원에만 집착하는 것과 민족적인 사회적인 구원을 또 이렇게 주장하는 데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흐름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치명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도 개인 구원 쪽으로만 너무 치중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구원을 주로 많이 주장하는 어떤 데가 이제 한신대학이나 저런 대학이거든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구원해야 된다. 사회를 구원해야 된다. 이렇게 갑니다. 분명히 자유주의 생각이 농후하고 복음적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100% 틀린 얘기냐?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냐? 성경에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그 하나님은 나만을 건져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계를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통치의 관점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제한하고 있는 그 시선을 우리가 빨리 빼버리고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어떤 사이즈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 너무 위대한 복음을 받았다는 얘기. 너무 위대한 복음을 가지고 이 위대한 복음을 구현해내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원받았을 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걸 놓쳤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통치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 당연히 순종해야 될 것이고 주님의 통치를 순종하는 자로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주님의 통치를 옮겨내고 실현하고 구현해낸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이 감당하셨듯이 왕으로서 종으로 사시면서 통치를 실현했듯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체화할까? 이거는 각자의 몫입니다. 하지만 각자의 몫이지만 우리에게 이런 축복 아니면 특권 아니면 책임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왕입니다. 우리는 왕이지만 군림해야 될 왕이 아니라 통치해야 될 왕이라는 거죠. 통치의 방법은 사랑의 동기가 있고 통치의 방법은 섬김이었습니다. 이게 주님이 보여주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배경으로 할 때 이해가 되는 것이 너희가 크고자 하냐? 그건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가 높고자 하냐? 내가 낮아져라.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었잖아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구나. 처음부터 그랬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순종이면서, 왕이면서 종으로 사는 섬김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계시록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는 여러분 잘 알듯이 일곱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곱 교회 메시지를 하면서 유독 굉장히 강렬하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시라. 2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21절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22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네가 이를 너에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19절입니다.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구절들에서 보면 특징이 구원받는 회개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회개는. 그래서 구원받는 회개는 한 번의 회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는 어떤 의미에서 경주예요. 경주.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전하셨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고 계시록 시금 마지막에 와서 일곱 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회개. 회개는 경주입니다. 계속 회개하는 것이 다른 각도로 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경주라고 하는 부분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 형상에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의 경주를 하게 하시며 평생을 두고 달려가게 하신다. 성화는 무엇보다 쉬지 않고 충동한 육적 욕망을 부단히 소멸하는 것이며 또한 적극적으로는 영의 소생,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부분, 다른 말로 성화되는 것은 회개의 경주가 동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회개일 뿐만 아니라 오늘 계시록에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을 보세요.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해라. 첫사람을 어느 정도 어느 때 잃었냐. 그거 회개해라. 그 말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첫사랑 있었던 자들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회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뭐 이제 이 정도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어떤 삶으로서 세 번째가 회개인데요. 회개의 가장 이렇게 정의가 뭐냐면 턴이라는 거죠. 돌아선다는 거거든요. 그게 회개입니다. 즉 내 중심으로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극히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우리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거 이렇게 주님께 아닌 것을 계속 주님께로 계속 돌리는 이런 회개는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그래요. 이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이렇게 곡사포를 메고 다녔습니다. 곡사포는 이렇게 포가 있고요. 근데 포 다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를 받침하는 받침이 있어요. 요 세 가지를 들고 다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조정하는 거예요. 조정. 그래서 포를 딱 이렇게 이게 고정하고 그 다음에 이 포 다리에 이게 기포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그거 가지고 막 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크게 하다가 나중에 아주 미세하게 조정합니다. 미세하게 조정해야지 정확하게 타겟 할 거 아닙니까? 이 미세한 조정.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세한 조정이 필요 없어요. 크게 뭐 어느 방향으로 할 거냐, 요 방향 몇 도 해야 될 거냐. 그때 이제 미세하게 덤벼든다고요. 처음에는 민감하지 않을 때는 잘 몰라요. 회개할 거리를 못 찾는다고. 근데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민감해지게 되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때 회개는 더욱 예민한 회개가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회개는 계속 경주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계속 하나님께로 계속 영점 조정하는 이 부분이 계속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오늘 이제 이 정도로 이제 목이 쉬어가고 있으니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종일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에는 하나님 통치라고 하는 것이 엄연하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왕이신 그분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 통치의 기본은 이 정의와 공의, 의와 공평이라고 하는 것으로 통치의 기본이 되어 있고 이것의 실현이 실체가 메시아라고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메시아께서는 의와 정의, 의와 공평의 실현되신 이 메시아는 그것을 실제로 왕이면서 종노로 하는 것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면서 어떻게 이 땅에서 통치하신 어떤 독특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어떤 영역의 개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통치의 개념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어떤 영역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 가운데 이만 하나님의 실현이 이 주권이 행해진 그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실제 또한 메시아라는 거죠.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 자체이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약속의 성취고 그 다음에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받아들여졌다고 하면 미래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두고 우리가 강력하게 소망할 뿐만 아니라 지금의 하나님 나라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주권이 실현되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고 주께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께서 통치하십니다. 그 주께서 통치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당연히 순종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대리통치자이기 때문에 피조물로서는 통치를 받지만 대리통치자의 입장으로서는 통치를 같이 동력한다는 거죠. 주님과. 통치를 동력하는 방법이 뭐냐? 왕이면서 종노릇 한다는 거예요. 왕이면서 종노릇. 그래서 순종과 동시에 왕이면서 종로로 사는 섬김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받다 보니까 점점 주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민감하게 깨달아지는 것이 내가 아직 주께로 돌아가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속 영점 조정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회개는 경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너무나 많이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걸어왔던 길에 차라리 좀 그 길을 잘 못 걸어왔던 분들이라고 하면 더 기회가 나았을 뻔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참 잘 그 길을 걸어보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와 비슷하게 많은 부분을 잃어버렸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의 걸음을 넘어서서 우리는 지금 전 세계를 섬게 됩니다. 이렇게 카리브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이건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제 저들이 다른 나라, 다른 대륙으로 뛰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네들끼리 팀이 되어서. 이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보다 더 눈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몇몇 분이 다른 나라에서 제자를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여전히 한국에 대해서 많은 어떤 마음을 열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저들을 이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로 나가든지 말든지 사역을 많이 펼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깊이 있게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들이 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멀리 죽어서 가야 될 그것도 하나님 나라지만 지금 우리에게 임한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자체 되시는 그 메시아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 메시아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우리가 뭐 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종하고 그 다스림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다스림 속에 기어 들어가고 들어가 보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네. 내가 원래 왕이었네. 내가 왕이었구나. 그렇지, 내가 왕적인 존재로 통치해야 될 사람이구나. 내가 어쩔 수 없이 저 밥 먹는 게 서빙하는 이렇게 마지못해서 돈 벌기 위해서 서빙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면서 종의 발을 닦여주는 아, 이런 삶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내가 왕이었네. 내가 통치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통치하는데 사랑으로, 통치하는데 섬김으로 내가 통치해야 되겠구나. 왜 그러냐? 원래는 내가 그런 존재이니까.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또 왕으로서 종의 모습을 가지고 통치하고 그러면서 점점 주님께 가까워지면서 영점 조정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더 예민하게. 남들이 볼 땐 죄가 아닌 것 같은데 남들이 볼 땐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마음이 아프고 예, 더 주님께서 원하신 쪽으로 가고 싶고 더 주님을 위해서 못 사는 게 안타깝고 이러면서 회개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꼭 임하길 바랍니다. 내일은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배경을 깔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해 하시고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축도하심으로 모든 수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